오늘은 믿음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지난주에 봤던 거고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지난주 좀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좀 감이 잡힙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시편 119편 60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은 감각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눈으로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서 토를 달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감각으로 지각되는 것들이 아니요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것들이니 감각으로 지각되는 것들은 잠깐이요 일시적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요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것들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오감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일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즉 그걸 말하고 있어. 믿음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말하는 사람은 쉬웠겠지만 우리가 알아들으려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자, 믿음으로 행하려 하면은 감각의 영역에서 보는 것들의 존재들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일치하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라고요? 늘 보이는 것에 따라갔다고 해요.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눈앞에 있는 것의 현상을 보고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고 이게 우리 익숙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여기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만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자, 제일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몸에 통증이 있어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단받았는데 지금 심각한 병이에요. 이 통증이 있어요. 이거는 실존이지요? 실제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통증이 있고 뭐 때로는 뭐 몸이 힘들기도 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가져갔다는 거죠. 예,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각의 영역에 허락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감각의 영역에 허락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있는 것을, 아이고, 아이고, 머리 아파라, 아이고, 허리 아파라,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병원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뭐라고요? 지금 감각의 영역을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자꾸 우리를 압력을 넣으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고 그걸 말하게 되고 그걸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통증은 자꾸 우리에게 얘기해요. 감각의 기능들은 야, 너 아프다, 너 주저앉아라, 너 안 돼, 너 죽겠다 이렇게 공격해 와요. 생각이 들어요. 이 몸이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치유했어. 내가 너를 치유했다니까 너는 싸워. 그 질병과 싸워 일어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여러분이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는 못 따라가요. 즉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감각의 영역에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 뭐예요? 믿음으로 가야 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현실의 상황을 봅시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혹은 말씀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 이게 믿음의 길이네? 라는 걸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그걸 딱 배워서 지금 깨닫는 순간 내가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삶으로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미 저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길을 모를 때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방식들이 어떻게 해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지금 아주 그냥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우리의 삶은 믿음과 상관없는 내용이 저만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아예 배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냥. 자, 그래서 또 때로는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의 얘기를 깨달았어. 그렇다 해도요, 이 저 뒤편에는 이 의식구조 속에는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방식이 아직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내 삶에.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어? 이게 믿음의 삶이네? 가야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섰지만 이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었고요. 내 몸에 믿음으로 아닌 방식들이 배어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도 당장 나가면 뭐로 살아요? 믿음 없는 삶의 방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우리 속에 가동해놨어야죠.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믿고 있었던 것으로, 세상 방식으로, 또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좀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냥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가끔 어떻습니까? 믿음에 얘기하지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믿음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듣다가 어? 맞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제부터 그래 살리라. 근데 바로 그걸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다 지워지고 바로 그냥 믿음의 삶의 방식이 폼에 딱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인 방법에서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헌금하는 생활에 이제 11조 생활을 하잖아요. 자, 근데 11조 원리를 이제 발견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그 변수에 넣으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주시는 거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자정적으로 이미 압박을 당하고 해서 침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부채도 있고 예상도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 상태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십일조의 원리를 딱 알려줘요. 그러면요. 아니 지금 돈이 없어 있는데 또 거기다 또 내가 또 희생해서 내라고요? 에이 그건 아니죠. 이렇게 돼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들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방법,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 너 왜 내 걸 도둑질했냐? 내놔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죠? 근데 빚쟁이들은 어떻습니까? 내놔. 집 차압하고 차도 뺏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질이 좀 있으면 그 있는 것도 아니죠. 일단 뭐 쓰려고 그랬는데 11조 원리를 삽니까? 아니죠. 가서 빚 갚는 게 더 먼저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건 당장 뺏어가. 근데 하나님은 안 뺏어가. 그러지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이놈! 이러면 우리 벌벌 떨 텐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세상 빚쟁이들 어떻습니까? 와서 뭐 너 안 하면 뭐 신장 하나 내놓으라든지 뭐 장기 하나 내놓으라든지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먹어도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줘요. 그건 갚아야 되니까. 자 이런 현상이 온 뒤에야 이제 십일조의 원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딱 결단하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 방식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어려서부터 요만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용돈서부터 십일조 하라고 가르쳐.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이제 직장 다니고 이러면 쉬워요. 다른 사람도 쉬워요. 왜? 일찍부터 그 방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채워주신 거 알아. 경험해요. 왜? 막상 해보면 금방 표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방식이 아닌 삶을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이제 막상 하려 하니까 도저히 안 돼요. 힘들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도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고쳐서 하나님 방식으로 살라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러면 이 상태 그냥 놔두고 가야 되는 건가요? 끝까지? 아니지요. 고쳐가야 돼. 돌이켜가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치유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든지 이런 믿음의 삶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이제 배워가서 발견해요.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여서 원수가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에 역사할 권리를 갖도록 문을 열어준 놓은 이런 씨들을 심으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걸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원수가 속인 방식대로 우리가 열심히 씨를 심어서 어떻습니까? 그 방식이 열심히 지금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 진리를 이제 발견한다는 거예요.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질병 투성이고 그때서야 이제 발견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런 상황일 때. 아예 어리서부터 그냥 갓난장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서 그대로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은요, 너무나 쉬워요. 별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전혀 다른 방식을 살다가 믿음의 방식으로 돌아오려니까 완전히 이제 뭐 힘든 거지요.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건. 근데 어리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찍부터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야,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합시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했고 우리의 그 모든 질병도 담당했다는 거 우리가 아까 믿음의 원리를 배웠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 현실은 사단의 원수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믿음을 사용하려고 해보지만 딱 내가 지금 믿는 순간 조금 전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런 것이 갑자기 딱 정리됐다. 아, 그럼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잘 안 나타나요. 그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만져줘야 그 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즉각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눈에 안 보여요. 아니, 물론 하늘 역사하시죠.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난주에 달리기 경주 얘기했잖아요. 100m 달리기 하는데 아주 잘 뛰는 선수를 저 100m 저 달리는 출발선에 놓고 잘 못 뛰는 사람을 75m에 놔두고 같이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냐고요. 75m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달리 들어오지요. 속도는 늦지만 저기 0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하고 75m에서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몸의 질병이 75m 선에 와 있어, 지금. 조금만 가면 우리 죽어.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0의 선에 와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질병이 우리보다 먼저 가버려요. 그럼 죽어요. 이 말씀을 알아도 죽는다고 해요. 자, 우리에게 상당한 병이 진행되어 있는데 만일 어떤 신적인 간섭이 없다면, 그러니까 어떤 은사자가 와서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해서 병이 그 순간 딱 정리되거나 이런 게 없다면 말기 상태인 경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병은 이거 말기입니다 할 때 지금 없다가 말기가 딱 된 게 아니에요. 몇 수년 전서부터 진행해 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죽음의 병이 지금 가동되어 온 결과예요. 그게 지금 현장에 드러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병원에 진단서가 있고 약봉지도 있고 몸 통증도 있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이게 누가 부인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있는 겁니다. 그 가상도 아니에요. 본인은 지금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통증도 있어요. 엑스레이 결과 종양도 있고요. 아주 엄청 커요. 그것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바로 종양이 이만한데요. 맨날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여기를 보지 말고, 아, 그러면 약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먹되. 그걸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있어요. 어느 걸 바라보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여기서부터 회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피할 길 주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허무 맹랑한 소리 같아요. 믿기 불편해요. 믿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오늘 두 번째 읽었던 구절, 자 시편 119편 66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이게 시편 119편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던 씨앗들이 싹이 났어요. 열매 맺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살 길을 찾아. 근데 살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난 당하고 나니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대개는 어떻습니까? 말 안 들어먹어요. 낭패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인생 그 쓴맛을 보고 이제 말씀이 진리라는 거, 살 길이 그밖에 없으니까 이게 붙드는 거예요. 그게 대개 우리예요.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가르치라, 훈련시키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어른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없어요. 자, 봅시다. 마땅히 향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랬어요. 왜요? 어른들은 잘 안 들어먹어요. 그리고 낭패를 경험해야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대개는. 안 돌아온 사람도 수두룩하지만.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직 백지 상태일 때 자꾸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다고요? 누가 먼저 거기에 그 마음에 그 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사춘기 지나면 또 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낭패를 당해봐야 돼. 그래 정신 차려요. 그러나 겸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춘기를 지나도 부모를 존경하고 겸비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배운 대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아직 다른 방법을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길을 제시하면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가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고 또 어른으로서 말씀 안에서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훈련시킬지도 몰라. 그게 현실이잖아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길을 알고 맛보고 아 이게 진리구나 했으면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녀들에게 그를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길을 모르는데 자녀를 못 가르친다고요.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잘못된 길을 자꾸 가르치는 거지. 한 예가 이래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맞죠? 근데 어떻게 붙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의 손을 붙드신다. 그 소리만 해. 어떻게 붙드는지를 몰라. 어떻게 붙드는데요? 나도 몰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구자처럼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고난당하지 않아요. 자, 우리의 삶에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래서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길 그대로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배운 사람들 없습니까? 그걸 얘기해요.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기에 지금 꽃이 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딱 사는 순간 문제 해결이 착착 되고 쉽게 넘어간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사실은 기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무작정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가는 만큼 시간이 단축돼요. 안 가면 단축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이걸 우리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믿고 의지하는가. 자, 이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믿음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제 가장 쉬운 문제가 지금 치유 문제이기 때문에 치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내용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이 길이 있었네. 괜히 병원에 갔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냥 흔적도 없이 치유해 주시는데 내가 왜 병원에 가서 그 아픈 걸 주사 맞고 찍고 하는데 그 고통을 당해 입원도 하고 안 해. 네, 하나님께 가서 치유받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죠? 예, 와요. 자, 그런데 이제 사역자한테 기도받으러 옵니다. 근데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요?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먼저 이 길을 갔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야 나도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성경을 공부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가고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와서 도움받고 또 기도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역자한테 기도를 받는데 자세히 이 사역자들이 점검해 보니까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치유해 줄 것을 믿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두려워서 이쪽 대안을 찾더라는 거예요. 또 손해나니까 이쪽 대안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병원에 가는 건 알아요. 가서 고통당하는 건 알아요. 수술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뭐 이 종양 덩어리도 있어. 그리고 현실이야. 이 겁이 나. 그리고 의사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이 철렁해. 그 현실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 한 방에 끝내준대. 하나님 믿음으로 해결된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로 온다고요? 병원 가기 두려워서. 이게 대다수들이에요. 돈이 허비 되는 게 그게 아까워서 하나님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는 이런 자세로 오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아파. 이거 저 병원에 가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기도받아야지. 이런 식의 믿음 없는 다른 대안을 찾는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대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믿는다면 한번 기도받고 치유가 일어나든지 그 붙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매주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 몸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매주 그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사정결단하고 하나님 붙들어요. 그 해결돼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저 의사한테 가면 아프고 힘드니까 또 돈도 나가니까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기 기다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요? 이게 두려워서 요 도피하늘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 믿음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을 두려워하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이런 걸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얘기 듣고 겁먹습니다. 그리고 치료받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에 칼을 댄다든지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뭐 기운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도받으러 가야지.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서는 길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대안만 찾아온다는 거지. 이런 식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꼭 치유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양이 포도할 만큼 크기라면 그 굉장히 진행된 상황이라 그러네요. 의학계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 종양이 못 자라게 막을 만큼 그걸 눌리고 이길 만큼 믿음이 강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없어지기를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그걸 이기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면서 그게 서서히 약화되면서 그 죽음의 기운들이 약화되면서 그게 소멸되는데 아직 믿음도 없어. 이 질병의 권세는 쎄. 이런 상태. 그래서 설령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못 자라게 막을 만큼 강하다 할지라도 또 사단이 우리에게 속임을 줘가지고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 아직 내가 진리를 선미에 못 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진행이 안 돼요. 자, 믿음이 없으니까 못 이겨.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어떻다고요? 내가 다른 영역에서 사단에게 문을 다 열어줘. 그놈이 들어와서 나를 막 지배하고 그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분노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뭐 이런 영역들 혹은 이렇게 원수를 갚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 하나님은 날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방식들이 어떻다고요? 사단이 이미 다른 방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이런 방식들이 들어와서 작동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단이 어떤 영역에 우리에게 우리가 무지하고 모르는 영역을 이미 그놈의 방식대로 우리를 잠식하고 있어. 그러면요 좀 힘들다는 거죠. 또 막 삶에 대해서 낙심해, 우울해, 비전도 없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감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이 치유하셔 하지만 이 사는 목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이겨내.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은 더 셀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몸에 배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법이든 육신적인 법이든 법을 어기기만 하면 어기는 일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역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 저거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예, 다시 또 나중에 좀 설명도 할게요. 자, 이런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이 짤막한 생각 말고요. 어떤 체계가 있어요. 내 마음속을 나를 다스리는 어떤 체계가 있는데 그걸 저기는 마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마음이라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마인드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생각 그러면 우리는 짧게 지나가는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말고요. 어떤 가치관이 있는 생각이에요. 그걸 원어상으로는 누스라 그래요. 그 원어상으로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내가 늘 우울해. 이것도 일종의 누스예요. 그 우울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고. 왜 우울한 생각을 부셔버려요? 그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우울해?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울한 거야. 왜 살지? 그러는 거예요. 그 이게 뭐라고요? 이제 사단이 나를 속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누스예요. 그걸 여러분이 팍 깨뜨려야 돼요. 뭐로요? 말씀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의미가 있어. 누구든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 이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태어나는 것이 더 복되고 그런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나서 아이고 안 태어난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모르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요.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내가 왜 살지?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수두룩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뉴스에게. 이거 속이는 거예요, 이건.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소망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공격을 올 때 어떻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한지 아냐? 하면서 싸워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의 길을 발견할 때까지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는 의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근데 아직 내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조금 배웠고 내 몸을 갉아먹는 이 질병은 벌써 저만치가 있어. 그럼 끝까지 달려가면 어떻다고요? 그놈이 먼저 가버려. 그러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사 도움 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 돼.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자라가야 되는데 이미 내 삶에 진행되어 온 것이 너무나 먼저 달려갔어.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뭐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개 본인은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치유받은 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종양이 점점 더 커져가. 몸은 계속 안 좋아.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돌아가신 분 많아요. 제 주변에도요. 제 주변이라면 목회자들 말이에요. 목회자들 이렇게 들려보면 믿어. 나 하나님 사랑이 믿어. 나 하나님께 치유받을 거야.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돌아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요 현상, 통증, 뭐 가난한 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의사들의 치료를 받지 말라 또는 수술 받지 말라 약을 먹지 말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그런 거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보지 말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아, 원래 하나님은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도저히 내가 믿음이 못 따라가. 못 깨달았어 아직. 그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차선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왜? 대안을 따라갈,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걸 따라가기보다는 목숨이 먼저 끝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주어졌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특히 질병이라든지 재산에 부도가 날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어. 부도가 날 직전이야. 안 되지요. 가서 돈을 빌리든지 해야죠. 근데 부도가 나기 직전이든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야. 큰일 납니다. 아니 예전부터 하나님이 길을 따라왔으면 부도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병은 생명과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자도요 뭐라 못해요. 병 가지 마세요. 말 못합니다. 왜? 그건 본인이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할 영역인데 뭐 길만 제시할 뿐이지.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까봐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요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씨앗이 자라는 과정. 자, 믿습니다! 라고 말하긴 쉽지만요. 실제로 마음에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믿습니다! 아, 그때는 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막 온몸이 막 아프고 통증이 쿡쿡 쑤시고 막 예전보다 더 힘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서히 막 내려앉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온전히 믿기가 참 힘들지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막상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안 돼. 왜요? 내가 온전히 그 올인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옛날 방식들 뭐 세상 방식들이 막 같이 섞여 있어서 조금만 빛 한 줄기만 겨우 저거 바라보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지요. 아, 저 쉬워요.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저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 던지지라 말해 하지 뭐. 의심 없이 하라고. 근데 의심 없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나가야 돼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추워도 의심 없이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믿으면 산을 향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명령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뭐 여러분 시도 안 해봤겠습니까? 안 돼요. 몇 번 하다가 포기.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자,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까 하나님 믿으라 그랬어요. 빨간 글씨 해놨잖아요. 자, 여기에는 해석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이 달라요. 근데 누가가 어떻게 썼느냐를 누가를 만나보면 알겠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의미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 두 가지 다를 같이 사용하면 좋아요. 두 가지 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 하나님 믿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믿으면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으라는 뜻이에요. 자, 신앙은요, 믿음에 의해 우선 믿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시작되지 않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 네, 도전해보리라. 맞아, 이 길 내 가리라 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애통하며, 네,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막 서잖아요. 여기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그게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 자체도요, 하나님을 비춰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자 노력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 이런 거죠. 근데 평안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평안을 원한다고 평안이 옵니까? 막 난리잖아요, 속에서. 괴롭고, 막 짜증나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에는. 근데 아, 평안을 가져야 돼. 평안을 가져. 그럼 더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 해도 평안이 힘들지요. 그래서 옛날이란다. 지금 저 불교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그걸 자꾸 싸워요. 어떻게 해요? 자꾸 잊으려고. 다 비우려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미미할지라도 이제 신앙의 이제 기초로 자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안 돼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갈 거야. 내가 애써 봐야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난 분명코 난 믿음으로 서야 돼. 이것밖에 길이 없어. 이러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왔던 네 명 친구의 그 중풍병자 얘기했었잖아요. 예,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런가 하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했어요. 자, 봅시다.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했는데 믿음이 있었지요. 근데 믿음이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았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은혜를 부으니까 고쳐진 거예요. 자, 이걸 잘 생각하시고 말씀 봅시다. 네, 말씀 드립시다. 자, 중풍병자는 첫 번째 믿음을 가졌으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야, 예수님께 가자. 가버나움에 예수님 오신단다. 친구들 나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친구들도 혹은 또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한지도 몰라요. 야, 예수님 온다는데 너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내 친구들이 널 들고 데려갈게. 가자. 아, 그럼 나도 가자.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의 믿음도 아니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의 믿음에 보고 주님이 고쳐줬다 그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야, 맞아. 내가 예수님께 가면 고침 받을 수 있어. 친구들을 가자.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아무 일 안 생겼어요. 그때까지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꽉 차놓으니까 못 들어가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지붕이 하늘이 열리면서 뭐 사람들이 뜰 것이 내려오니까 예수님도 말씀 전하다가 깜짝 놀랐겠죠. 야, 누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넣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들 건 내릴 때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했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병고침을 받으려는 소원을 갖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의 소원과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의 결심을 주님은 아셨죠. 그리고 그 소원과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왜? 많은 장애물이 있어서 지붕으로 가서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생각 아니에요. 아주 끈질기게 정말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도 못 일어났어. 아직. 여기서 중요한 일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더 하셨어요. 더 했어요. 어떤 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했어요. 그래서 치유된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요, 고침 받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해요. 근데 이걸로 안 돼요.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안 했는데 하나님 터치한다? 없어요, 그건. 믿음으로 치유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신뢰하고 이것밖에 대안이 없다 알고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가요. 그래도요,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딱 더했더니 일어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다. 잘하신 거예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지붕 뜯고 내리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터치할 때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 더했어요. 자리 들고 가라.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너 자리 들고 가라 할 때 믿음을 더하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자,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감동으로 평안을 주면서 얘야, 너 기도를 들었다. 내가 도와주마. 그 응답이 왔습니다. 그럼 해결되겠죠? 이걸 말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결국은요. 이게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평소에 말씀 듣고 나 믿어, 믿어. 그거는요, 아직 중간이에요. 그 결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어떤 장애물도 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니면 아니요 대안이 없다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냥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타임이 되면 딱 터치해요. 응답을 주시든지 하세요. 그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 중풍병자는요, 산을 움직이는 기적을 처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를 은혜 주시면요, 확 달라져요, 우리. 이게 핵심이라고요. 끝까지 가는 핵심. 그래서 여기 매우 중요한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까지 가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믿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신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믿음을 갖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성령이 딱 비춰주니까 오!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게 딱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이 믿음의 씨앗 있잖아요. 그 씨앗의 분량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실천하면 믿음이 자라가요. 성장합니다. 마침내요, 산을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까지 얻게 됩니다. 갑자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 타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애쓰고 믿는다는 것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에 뭔가를 딱 더하셔야 되는데, 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첫 단계는요, 노력하는 믿음. 내가 열심히 열망해서 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씨앗의 믿음을 심는 거예요. 자, 그 믿음에다가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자,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게 뭐예요? 그대로 내가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생각이 오면 싸우고 던져버리고 또 그걸 길 따라가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씨앗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대로 믿고 행동하니까 자라가는 거지요. 이렇게 자라갑니다. 싹이 납니다 이제. 자,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씨앗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심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저기 무슨 소리야? 그러십니까? 무슨 얘기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 이제 믿음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확신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만 전반적으로 내 삶을 걸지 못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자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요,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냥 여러분이 감기 정도 같은 거는요, 생명이 위협을 안 당하니까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료한 줄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요. 예, 그런데 또 약도 먹어요. 그렇지만 어떤 데는 어떻다고요? 더 세게 약 안 먹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의 몸에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이겼든지 믿음으로 이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 그럼 그렇지. 내가 뭔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제 날 도와주시네. 조금씩 이제 힘이 생겨요. 근데 암덩어리, 아, 이거는 아직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걸 자꾸 보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딱 되면 어떻다고요? 사생결단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치유받았다. 하고 확신을 딱 줘. 그 순간 딱 끝나요. 예, 그것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계속 붙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치유해 주셨잖아. 그 소리만 하고 전진을 안 해. 그러면요,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는 믿음의 씨앗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게 최고고요. 그 하나님의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뿌립니다. 그리고 올곧게 또 힘차게 기도드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그 힘을 내서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순간 딱 해결됩니다. 이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치유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만나러 보러 갈 수도 없고.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나가다 보면 자라가면서 어떻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믿음을 딱 얹을 타임이 딱 되면 이제 끝나요. 해결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문제의 산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응답을 줬어. 야,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그거 쉽지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야! 병아, 물러! 무너져라! 딱 하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으면 어떻다고요? 이제 꽃이 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는 어느 영역에도 겁날 게 없어요. 이제 믿음의 길을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온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자,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믿음과 하나님 믿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해주셔야 하나님 믿음이 온 거잖아요.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는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시작되는데 일종의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찾고 성경 보고 또 묵상하고 하는 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 말고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만 우리 나름대로 애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측에서 시작되는 믿음을 갖도록 요청합니다. 우리 측에서 시작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응답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에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계속 하나님 찾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방식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지시하지 말고요. 말씀이 나를 지시하게 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그것이 이거는 세상 방식이잖아요. 오감으로 보는 거. 그것이 하는 일을 지시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통증이 있어. 그거는요. 통증이 있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끝납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긴박하게 병원도 가고 뭔가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 그러니까 통증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통증이라는 것을 줬어요. 우리가 잘못 가면 통증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증상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증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통증은. 자, 그래서 통증은 원인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통증이 오잖아요. 그 통증은 병이 아니에요. 병의 결과예요.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통증은 당신에게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상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믿음을 이렇게 보면서 좀 저런 스타일로 했어요. 그냥 버티는 거야. 아니야, 버텨서는 안 돼요. 병을 키울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병으로 죽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의사를 만들었다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약을 만들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 죽이려 하는데 왜 의사와 약을 줍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에요. 의사나 약은. 저는 예전에 처음에 모를 때는 의사, 약 거부해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잘 모르는 그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의사와 약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점까지 자신의 믿음을 발전시키지 못한 자들이며 또 자기가 자신의 질병에 기여를 해요. 또 자기가 자신의 질병에 기여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윤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윤리적으로 뭐예요?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몸의 호르몬이 독성이 남아가지고 그 자기가 자기 질병이 기여하는 거예요. 막 우울한 생각, 낙심하는 생각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신체적으로 자기를 질병에 기여해. 뭡니까? 인스턴트 식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병 오게 돼 있어요. 또 물도 안 먹어. 물을 먹어야 어떻습니까? 이 독소가 빨리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믿음만 갖는다. 그런 걸 안 받고. 그럼 병 도와요. 우리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조가.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자연치유 그거 가서 배우면 몸이 나아요. 또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병이 온 사람들은요. 내적 치유 받으면 몸이 나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는 정리됩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예수 믿으면 이 영적인 질병은 끝났어요. 이제는 그 공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 윤리적인 면이에요. 윤리적인 면이라고 해요. 아까 이 정신적인 면에서 막 증오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원수를 일을 간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이 고갈돼 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판단은 내게 맡겨라.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는요, 내가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 보호 밖으로 가요, 우리가. 자, 그럼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요, 병들어요. 안 좋은 환경이 있다. 그 병들어요. 그렇죠. 공기가 탁한 데 가서 매일 살아. 그럼 안 되죠. 또 운동이 부족해. 그것도 병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리적인 문제. 잠을 안 잔다든지 물을 안 마신다든지 자기가 자기 몸을 학대해 담배를 피우고 술을 과음하고 막 그래. 그럼 병 오게 돼 있어요. 이거. 그 믿음으로 치유된다면서 저 계속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떤 거는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저런 것들 우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혼적인 것에서부터 이 몸에부터 다 지금 영향이 와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지죠. 이게 질병의 오는 통로입니다. 저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저런 걸 통해서. 자, 어떤 이들은 의사를 두려워하고 칼을 또 치료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의사에게 가서 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반대하지 않고요. 또 의사의 도움 받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 또 보조수단으로 저는 은혜를 차선책을 줬어요. 그래서 외과 의사의 칼이 하나님의 최선을 아닐지라도 우리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만큼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사하는 이 지점까지 이를 때까지는 그게 좀 도움이 돼요. 그러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말에 아 그렇다면 굳이 뭐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나? 뭐 병원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 자녀의 유업이에요. 모든 저주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괜히 고통당하게 고통당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길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유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의 세계에 하나님이 그대로 뒷받침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치유받은 줄을 믿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나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의사의 도움 받는 거는요 원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증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증을 없애는데 여러분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저 통증 완화하는 약을 먹어야죠. 그지 않으면 못 견디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원인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고요. 저런 의사들은 어떻다고요? 원인은 해결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일찍 죽는 것에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병원 가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도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속히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저런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다시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길로 우리 가야 합니다. 조금 믿음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찬양 준비하시고요. 말씀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가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 정도 가다가 멈추지 말고요.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탁 터치되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보편적입니다. 물론 그것까지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소소한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큰 문제는 그것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